인문학 콘서트. 오늘은요, 괴짜 수학자 김용간 선생님, 그리고 작가 최 사장님과 인문학의 눈으로 수학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요, 고대 작품 속에 담긴 수학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고요. 2부에서는 근대 이후의 수학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대 이후의 수학 이야기를 나눠보려면 사실 근대 사회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또 근대 사회 하면 또 이 분야의 전문가이시죠. 우리 최 사장님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얘기해 주셔야죠.
제가 왜 전문가인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김용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고대 그리스 철학을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해보면 그 이후에 천년 기간 동안 이제 중세 신중심의 세계관이 펼쳐지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14세기에서 17세기 그 사이가 되면 이게 너무 이제 그 신중심의 세계에서 탈피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기 시작하고 그게 이제 네. 우리 르네상스라고 하겠죠. 그 이후에 이제 철학들이 발전하게 되는데 크게 두 가지를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이제 믿게 되는데 신에서 이제 인간으로 넘어오는데 인간의 무엇을 믿을 것인가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인간의 이성을 믿어야 된다라는 합리주의적 사고방식이 발전하게 되고 두 번째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인간의 경험을 믿어야 된다라는 경험주의적 사고관으로 철학이 이제 양분하게 됩니다. 사실 수학은 어디에서 더 이제 크게 그 어떤 그 방향성을 만들어 나가냐면은 합리주의적 경향에서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데카르트나 그 이후에 이제 뉴턴으로 연결되는 그런 철학적이고 과학적인 사고관 안에서 이제 수학이 잘 드러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용관 선생님께서 이제 수학에 대해서 더 연결시켜가지고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넘기기.
최 사장님께서 근대 사회에 대해서 뭐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때를 반영한 또 대표적인 책이라고 하면 걸리버 여행기를 네. 얘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수학의 흐름을 반영한 이 시대의 그 책이 걸리버 여행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걸리버가 소인국도 가고 거인국도 가는데 여기에서 바로 수학의 그 비유를 알 수 있다고요?
네, 그렇죠. 이제 걸리버 여행기가 보통 어릴 때 읽는 걸리버 여행기는 소인국과 거인국에서 끝이 나지만
네.
원래 이제 스위프트가 썼던 걸리버 여행기는 총 4부작이잖아요. 그래서 4부작인데 3부와 4부의 내용이 굉장히 좀 이제 당세의 세태를 심하게 풍자를 해가지고 출판 당시 때부터 이게 이제 이렇게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1, 2부 소인국과 거인국만 어린이 버전으로 축소돼서 이제 알려지고 유통돼서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그렇게만 알고 계시는데 3부와 4부가 이제 3부는 라퓨타, 4부는 이제 말들의 나 휴이늠이라고 그러는데 거길 여행하는 게 나와요. 근데 그 총 4부까지 걸쳐서 이제 스위프트가 쭉 얘기하는 그 묘사하는 곳에 보면 수학 얘기가 너무너무 이제 많이 나와요.
네.
이제 걸리버 여행기가 쓰여진 게 몇 년도에 쓰여졌냐면 1726년, 그러니까 18세기거든요. 아까 이제 사장님께서 14세기와 17세기까지 쭉 얘기를 하셨는데 르네상스라는 시기 자체가 이제 고대 인문의 어떤 부활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수학도 다시금 이제 재출현을 하게 되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많이 영향을 미쳤던 것 중에 하나는 보통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얘기하려는데 코페르니쿠스가 사실 그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냐면 그 새롭게 고대 문을 다시 보는 과정에서 이미 피타고라스 학파 때 지동설적인 세계를 얘기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다시 보고서 그렇게도 보고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해서 이제 코페르니쿠스가 그렇게 이제 시도를 한 거였는데 그 사건은 결국 이제 수학이라는 것이 부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수학의 부상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 저는 크게 두 사람 정도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갈릴레이예요. 갈릴레이 이전의 과학과 갈릴레이 이후의 과학이 크게 나눠버리는데, 그것은 어떻게 나뉘냐면, 숫자로 모든 것을 포섭하는 고 얘기를 하느냐, 아니면 숫자, 수와 없이 얘기하느냐. 근데 갈릴레이는 모든 것을 수와 수식을 통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고대의 과학과 근대 이후의 과학은 그게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요. 그리고 또 한 명이 중요한 인물로 저는 꼽으면 데카르트를 꼽을 수 있을 거예요. 데카르트가 이제 방법서에도 보면, 정말 데카르트는 수학의 능력도 있었고 또 수학적 세계관 자체를 신봉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데카르트가 수학적인 사고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의 철학을 완성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17세기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17세기는 이제 굉장히 그런 수학적인 세계관들이 과학을 필두로 해서 철학 그리고 데카르트는 심리적 보편학이라고 해서 철학 외에 모든 학문도 수학처럼 하자. 그러면 서로 간의 의사소통에 불일치도 없고 오해도 없고 완벽한 소통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학, 수학이라는 얘기가 막 이제 퍼져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 18세기의 작품인 걸리브 여행기 보면 수학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 소인국과 거인국 대표적인 비율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제 1대 10이에요. 이제 소인국은 우리 지구인의 네. 이제 12분의 1이고 거인국은 이제 12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먹는 양이라든가 침대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비례에 입각해서 그걸 풀어나가요. 그리고 소인국 사람들이 이제 옷을 만들 때도 딱 한 부분만 딱 측정하고 나머지는 측정을 하지 않아요. 나머지는 결국 모든 비례에 의해서 인체에 있는 걸 다 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가장 정확하게 알려준 그림이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인체 비례도죠. 그러니까 다빈치는 사실 르네상스 미술의 정점을 찍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다빈치는 다양한 면에서 이제 수학을 굉장히 중요시했고 다빈치 인체 비례도 우리가 인체 비례도 보면 그 이렇게 팔 벌리고 있고 장면이 있는데 거기에서 자세히 봐야 되는 게 그 그림의 맨 밑바닥에 보면 눈금이 이렇게 있어요. 자세히 보면 눈 그래서 이 손가락 네 개가 모이면 손바닥이 되고 손바닥 여섯 개가 모이면 팔개야 그거를 눈금으로 맨 밑에 보니까 표시해놨어요. 아마 그것까지 보기는 분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그걸 다빈치가 봤던 인체 비례를 그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빈치도 비례를 굉장히 중요시했기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소인국과 거인국의 그런 비례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비례 한 부분만을 특정해가지고 신체 전체를 알아낸다거나 뭐 음식물을 1728명분에 먹인다 우리가 이제 많이 나오죠. 뭐 길이의 비례, 넓이의 비례는 길이 비례 제곱에 비례하고 부피의 비례는 세제곱에 비례한다.
네.
그와 같은 수학적 지식들을 통해서 풀어나가고 그리고 이제 수학에 대한 가장 이제 결정적인 장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퓨타라는 곳이 천공에서 라퓨타 이제 하여 미자적 하여의 작품이 나오는데 이게 하늘에 떠 있는 섬이거든요. 그때 그 섬은 어떤 곳이냐면 정말 수학과 과학에 미쳐 있는 사람들의 세계, 사색을 너무 깊이 하는 사람들의 세계예요. 우리가 수학과 과학인데 그 세계를 보면 왕들이 뭐 식사를 하는데 뭐 나오는 음식들이 전부 다 이렇게 뭐 도형의 모양으로 막 나온다거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거를 뭐 수학 이렇게 도형을 가지고 막 표현한다 그렇게 나오겠죠.
네.
그래서 그와 같은 장면을 보면 걸리버 여행기가 즉 이 사람은 수학에 몸담았던 사람은 아니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표현할 정도였으면 아마 그 당대에 수학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고 수학에 대한 어떤 지향점 수학에 대한 뭔가 어떤 그 하고자 하는 열망들이 시대에 굉장히 강했다 그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아까 전에 데카르트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오긴 했었는데
네.
그 데카르트가 매우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은 그 전까지 이제 수학의 두 가지 방향으로 발전해 나와요. 하나는 기하학의 방향으로 도형들을 다루는 거죠. 원,
네.
네모, 세모. 그리고 또 동시에 뭐로 발전해 오냐면은 그 대수학이라고 해서 문자를 중심으로 하는 수학이 발전해 오거든요. 뭐 더하기, 빼기나 사칭현상이나 X를 넣는다거나 숫자를 넣는다거나. 근데 이 수학이 그렇게 겹치는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기하학이랑 대수학이랑. 근데 이제 데카르트가 뭘 하냐면은 그거를 이제 뭉쳐냅니다. 그래서 하나의 수학으로 만들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이게 중학교 때 배우는 그 좌표평면이에요. 좌표평면에서 우리가 뭐 X 더하기 Y는 뭐 1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뭐가 발생하는 거냐면은 직선, 네모, 동그라미를 문자로 바꾸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데카르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는데 아까 전에 그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그 충분히 그 얘기 안 해주셔가지고 제가 한번 사족을 한번 덧붙여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천공에서 라퓨타 얘기를 잠깐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이제 화성의 위성이 두 개다라고 쓰여진 부분이 있다면서요.
네.
그런데 이 사실이 걸리버 여행기가 나온 150년 후에나 실제로 그렇다는 게 밝혀졌다고 하는데 그 어떻게 이제 스위프트가 알고 썼을지가 궁금합니다.
네, 아마 이 이제 걸리버 여행기 라퓨타 3부를 보면 화성의 위성이 두 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위성의 위치가 중심으로부터 직경에 하나는 세 배 되는 곳, 하나는 다섯 배 되는 곳에 있고 그 화성을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이 안에 있는 거는 10시간, 그 다음 밖에 있는 건 21시간이라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 유명한 케플러의 공식이 나와요. 공전 주기의 제곱과 이 공전 반경. 그러니까 R의 3승은 비례한다. 그게 나오는. 이게 그래서 실제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요. 3배와 5배, 10시간, 21시간이 임의적으로 해놓은 게 아니라 그 케플러의 공식에 정확히 맞춰서 이 시간을 딱 잡아놨어요. 근데 이제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당대 때에는 위성이, 화성의 위성이 두 개라는 게 발견되지 않은 시대였고 거의 이제 100년이 지난 다음에서야 실제 발견이 되는데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
그러게요.
찍은 거 아닐까요?
시력이 좋았을까? 시력이 좋거나 아니면 찍었는데 우연히 맞았을 때 생각하기 쉬운데
네.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는 게 찾아봤는데요. 이제 이와 같은 얘기를 좀 꺼냈던 사람이 누가 있냐면 아까 제가 잠깐 얘기한 케플러가 있어요. 케플러. 이제 케플러는 가장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행성 궤도의 삼법칙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행성의 궤도가 원이 아니라 타원 궤도라는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 인물이죠. 근데 거기서 케플러가 원래는 이게 과학자이긴 하지만 케플러 역시 굉장히 이제 종교적인 그 감성, 종교적인 신념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우주가 결국 신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이 우주의 우주라는 것은 아무런 규칙 없이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일정한 규칙과 패턴이 있다. 그래서 케플러는 그것을 찾고자 했었는데 케플러가 이제 그걸 생각을 해봤대요. 지구에 있는 위성이 하나가 있잖아요. 달. 근데 그 당시에는 목성에 위성이 네 개가 발견이 되었었다는 거죠. 그러면 지구, 수금, 지, 화, 목. 그러면 화성에는 위성이 몇 개 있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위성의 개수에도 뭔가 일정한 규칙과 그치. 패턴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지구에는 한 개고 목성은 네 개니까 그 다 중간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 그러면 이제 두 배씩 늘어난다는 규칙을 만약에 연상하게 되면 여기에 두 개가 들어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케플러가 그와 같이 추측되게 했다는 이제 그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조나단 스위프트가 그와 같은 것들을 이렇게 여기에다가 집어넣었고 단 이게 정말 그럴싸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공전 주기라든가 위치 반경 같은 경우를 케플러의 어떤 법칙에 의거해서 정확하게 딱 배치를 한 걸로 이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네. 사실 걸리퍼 여행기 읽을 때는 그냥 정말 저렇게 고인이 있을까? 저렇게 작은 소인이 있을까? 이런 생각만 했었는데 이 책 안에 수학의 비율 그리고 여러 가지 수학 이야기가 있다는 걸 들으니까 진짜 다양한 문학책들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요 김용관 선생님과 함께 돈키호테는 수학 때문에 미쳤다라는 책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2부 퀴즈 내드리고 갈게요.
1부에서도 숫자의 상징성에 대해서 잠깐 나왔었는데요. 2부 뒷부분에서도 이 이야기가 잠깐 나올 겁니다. 그때 나올 숫자와 관련된 내용을 퀴즈로 드릴 거예요.
네.
퀴즈 드립니다. 이 숫자는 고대로부터 신성하고 성스러운 행운의 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1부터 10까지의 수 중에서 굉장히 독특한 수로 1 외에는 그 어떤 수와도 연결되지 않은 채 홀로 존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천지창조, 무지개, 백설공주 이야기와 관련된 이 숫자 무엇일까요?
네, 정답 아시는 분은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 1045나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출판사 생각의 길에서 나온 돈키호테는 수학 때문에 미쳤다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제이슨 무라즈입니다. 럭키 피처링은 콜비 카레이. 네, 수학에 관련된 이야기를 쭉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야기는 수학 이야기라기보다는 또 문학 작품에 관련된 그 숨은 수학을 찾아내는 숨은 그림 찾기와도 같은
숨은 수학 찾기.
네,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뭐 최 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학생들이 우리나라 학생들이 특히 수학을 굉장히 잘한다고 해요. 근데 흥미도를 보면은 사실 체화이라고 말을 하는데 선생님은 학생들을 또 직접 가르치고 계시니까 그 학생들에게 수학의 흥미도를 높일 수 있는 어떤 방법이나 팁을 조금은 알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선생님 학생들은 수학 흥미도가 좀 높나요?
네, 저 공교육이나 좀 공부 잘한다는 친구들 네. 이렇게 모임에 이제 초청돼서 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제가 그걸 물어봐요. 이제 고교 친구들 정말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이 이제 모인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수학을 잘하니까 보통 잘하면 재밌어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는 자연스럽게 기대하고 수학 얘기 다 좋아하지 이러 조용 수학 좋아하는 사람 없어 수학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봐 그랬는데 정말 잘할 뿐이지 좋아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맞아요.
저 충격이었어요.
드물어요.
네. 그래서 정말 수학에 대한 흥미, 관심 이거에 대한 이제 어떤 그 요청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들한테 어떻게 흥미를 줄 것인가
네.
거기에 대해서 정말 의외의 답변을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저는 일단은 제가 재밌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뭔가 이야기를 건네는 사람이 그 이야기 자체에 빠져 있어야 되고 그 이야기 자체에 몰입이 돼 있어야 되고 그 이야기 자체에 흥미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뭐 수학 선생님들이 또는 수학 교육 현장에서 우리가 바꾸고 변화시켜야 될 게 굉장히 많지만 저는 가장 우선적으로 얘기하라고 한다면 선생님들이 수학을 재미있는 여전히 재미있고 흥분되고 수학이라는 것이 자기한테 그만큼 뭔가를 신비로움을 줄 수 있는 학문이 된다.
네.
그러니까 저는 제 자신이 뭐 교수법이라든가 그런 면에 대한 관심 그렇게 많지 않고 부족하지만 가장 제 나름대로 우선 두는 거는 내가 여전히 수학 자체를 좋아하고 과거의 수학을 좋아했던 게 지금도 여전히 내가 수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제 개인적인 그런 노력이고 그다음에 저는 학생들한테는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뭔가에 관심과 흥미가 재미있으려면 어릴 때 놀이를 생각해보면 놀이가 재밌는 이유는 자기가 마음대로 뭔가를 해볼 때 재밌잖아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나 옆 사람이 너 이렇게 저렇게 쭉 뭔가를 해놓고 아무리 10시간을 놀았다 할지라도 그 시간 안에 시간 계획 딱 짜져 있고 이렇게 해라고 주면 이건 사실 놀이가 아닌 거죠. 정말 관심과 흥미라는 거는 자기가 실패를 하건 사소하건 간에 지 마음대로 뭔가 해볼 때 재미와 흥미를 느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학생들에게 재미와 흥미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뭔가 다양하게 해볼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해주고 그럴 시간적인 여유. 그런 맥락에서 저는 우리가 지금까지 수학을 너무 계산하고 문제풀이 중심으로 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계산과 문제풀이를 이제 수학의 영역에서 저는 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떼인 상태에서 저는 수학을 하려고 생각하고 그럼 뭘 할 수 있을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많은 대안을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어떤 교수법 면에서는 부족할 수 있지만 수학을 가지고 다양한 것들을 시도해 볼 수 있는, 놀아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더 찾고 더 소개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뭔가를 좀 더 내가 문제를 못 푼다 해도 수학을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건 또 암담한 현실이잖아요. 내가 그림을 못 그리지만 미술사, 그림에 대한 공부는 할 수 있는 거고 그렇듯이 내가 문제를 못 푼다 그래서 수학의 문을 닫을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렇게 좀 더 다른 다양한 방식으로 만날 수 있는 지점들을 접촉지대를 마련해주고 싶고 또 그런 맥락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과 같은 수학 선생님을 모든 학생들이 만난다면 수학의 흥미도가 굉장히 높아질 것 같은데.
아, 이건 저희 학생들은 이 방송을 안 들어야 됩니다.
그 요즘 학생들의 흥미도가 최하위인 것처럼 수학에 대한 그런 오해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수학에 대해서 한번 쫙 정리를 해보고 갈까 합니다. 수학에 대한 궁금증을 짧게 질문을 드릴 테니까요. 선생님도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 사장님.
네, OX 스피드 퀴즈 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학을 잘하는 머리는 따로 있다.
오.
슬프네요.
슬프네요, 갑자기.
아, 그렇지만 여기서 정말 보통에는 천재적인 그런 급의 어떤 것이지만 아, 일반적인 경우에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두 번째. 수학은 여성보다 남성에게 유리한 학문이다.
X.
세 번째. 수학은 철저히 이성적인 학문이다.
O이면서 X. 이성적인 학문이지만 그 이성이 잘 발휘되기 위해서는 감성과 감정들, 그와 같은 것들이 됐을 때 이성이 충분히 발휘된다고 생각합니다.
오.
네 번째. 수학 공부의 왕도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다.
당연히 X.
전 늘 잘못된 방법을 택하고 있었네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그 두 번째 질문이었었는데
네.
남성한테 유리한 학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아요? 실제로 성적도 남학생들이 월등히 수학에서만
높아요?
높은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왜 이게 꼭 그렇지 않다라고 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글쎄요. 뭐 학생들을 봐도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죠. 그리고 실제 아직까지도 수학자의 비율을 조사하는 걸 보면 여성이 월등하게 작죠. 그렇지만 그게
타고나는 거 아닐까요?
그게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고대로부터 여성들이 교육에 실제 참여할 공간 자체가 굉장히 협소했잖아요. 거의 네. 없었다고 볼 수 있고 20세기까지도 수학 같은 게 여성 수학자들이 수학을 했다 할지라도 학교의 현장에 나가거나 교수로서 활동을 굉장히 제약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는 감안을 한다면 그런 것 맥락에서 본다면 분명히 여성이 불리한 측면도 있지만 그냥 소위 말하는 차포되고 딱 했을 경우에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
뭐 아주 짧게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제가 짧은 답변을 부탁드리긴 했지만 이 짧은 답변 속에서 진짜 나도 수학 잘할 수 있겠어라는 좀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실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좀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수학에 대한 사실 생각, 수학에 대한 의미를 저희가 곰곰이 좀 생각해 보면 되게 고리타분하고 듣기만 해도 좀 졸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았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좀 문학작품과 연관지어서 수학 이야기를 재밌게 해주시다 보니까 수학은 그냥 공식으로 단순히 문제 푸는 그런 학문이 아니라 좀 다양한 풍부한 상상력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생각들을 넓힐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다.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어렵고 지루한 학문, 그래서 포기자를 많이 양성하게 되는 학문이 우리 사회의 수학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태도와 관점을 달리하면 얼마든지 즐겁게 공부할 수 있다는 선생님의 말씀. 좀 더 깊게요. 선생님의 두 번째 강연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생들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수학 때문에 이제 고생을 하고 있고 어려운 걸 접할 때마다 누가 수학을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했네. 그래서 피타고라스가 늘 표적이 돼가지고 욕을 이제 많이 먹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수학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거기보다는 수학에 대한 걸 좀 관점과 태도를 달리했으면 좋겠다. 어떤 얘기를 드릴까 하냐면 보통 많은 사람들이 수학은 어렵다, 쓸모없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학생들을 뭔가 설득을 해야 되고 학생들한테 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해야 되니까 아니야, 수학은 결코 어렵지 않아. 이렇게 공부해보고 저렇게 해보면 수학도 쉬워질 수 있고 재미있어질 수 있어. 수학이 쓸모없다고? 전혀 그렇지 않아. 이게 뭐 GPS에서 어떻게 쓰이고 고대는 이렇게 쓰였고 지금 현대 과학에서는 막 이렇게 쓰이고 라고 얘기를 그 사례들을 막 찾아가지고 학생들한테 이제 전해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세요. 저는 이제 기회가 많지는 않지만 그런 선생님들을 배우는 자리에서 저는 단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수학이 어렵고 쓸모없다는 것을 자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말 수학의 자랑거리는 어렵다라는 거고 쓸모없다라는 거다. 그럼 당연히 선생님들이 그게 뭐 자랑거리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일단 뭐 쓸모없다라는 거는 저는 그 비유 제가 이 비유를 참 잘하는데 우리가 학생들이 뭔가 수학이 어디에 써먹으라고 물을 때는 구체적인 용도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디다 써먹을 수 있고 어디에 접목이 되고 어떻게 활용이 돼 라는 구체적인 사용처를 알려주게 되죠. 그건 어떻게 배울 수 있냐면 제가 이 컵이 있는데 이게 컵이야. 이게 뭔지를 정확히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걸 컵이라고 하면 상대는 이게 컵이니까 이 안에 뭐 물을 담거나 아니면 뭔가를 담는 데 사용을 하겠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거 뭔지 뭐 쓸모도 없는 거 이거 탁 줬어요. 그냥 아무것도 컵이라고 말하자고 이거 그냥 알아서 써. 그러면 아무런 어떤 용도를 없이 받은 사람은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써먹었는지 모르니까 네. 망박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한히 열릴 수 있다고 봐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쓸모 있을 때라고 생각이 되는 곳이면 얼마든지 사용을 마음대로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수학이라는 것이 이렇게 쓸모 없다라는 거. 이게 빈 컵, 그리고 아무런 어떤 그 구체적인 용도도 가르쳐 주지 않은 상태에서 무한히 열린 세계로 주는, 무한히 열린 세계로 다가간다라는 거. 그리고 어렵다라는 건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수학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어려운 건 그만큼 어려운 걸 다루기 때문에 수학은 어려운 거죠. 저는 예를 들어 마음, 정신이 과연 뭘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아직까지도 과학도 그렇고 풀지 못하고 있고.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인문적으로 일반 언어를 통해서 접근을 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정말 더 구체적으로 명확히 알기 위해서는 결국 과학이나 수학적인 방식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건 수학은 너무 쉽고 일반적이고 이미 일반 언어 세계에서 풀릴 수 있는 문제는 수학에서 다루지 않아요. 그만큼 예를 들어 운동으로 치려면 굉장히 극한의 스포츠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인간의 사유를 통해서 다다를 수 있고 사유를 통해서 뭔가 내디딜 수 있는 굉장히 극한의 세계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다. 저는 그게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자랑거리일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학을 다만 그렇다고 해서 어려우니까 계속해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렇다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허수, 고등학교에 배운 허수라는 수가 수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는 허수인데 저도 고등학교 때 도대체 이게 무슨 수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저는 허수가 너무 좋고 허수의 세계가 결국 수학에서 수학이 보여주는 세계를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허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이렇게 등가물을 제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다만 네.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거고. 하지만 그 상상 속에 만들어진 허수가 지금은 구체적인 양자역학에서도 그렇고 아인슈타인도 아인 책에 보면 아인슈타인이 이제 시간을 4차원 축에 넣으면서 이 허수의 아이디를 거기다가 집어넣어요. 그러면서 이제 허수도 사용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새로운 세계가 또 계속 열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허수로 대표되는 이 수학이라는 것은 현실 세계는 없지만 현실 세계 너머, 현실 세계 바깥에 또 다른 세계를 열어줌으로 현실 세계 자체를 또한 다양하고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수학이 어렵고 쓸모없을 수 있지만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저는 그 예로 대표적인 영화, 이제 용의자 X의 현신이라는 영화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용의자 X의 현신은 이제 한국에서 용의자 X라는 영화로 더 나온 영화인데, 영화, 그 일본 소설이에요. 전 굉장히 잘된 소설이고 수학이 어떤 건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소설이라고 생각해요. 네. 거기 보면 이제 한 수학자가 옆에 살고 있던 자기가 너무 이제 사랑했던 한 여인의 우발적인 살인을 알게 되고, 근데 이제 이 수학자는 이 우발적인 사고로 인해 죽여버린 자기 여인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 살인 사건을 이 여인으로부터 이 여인이 이제 살인범이 되지 않도록 이제 뭔가를 하게 되죠. 뭔가를 하게 되고 사건이 쭉 진행이 되는데 결국 경찰이 이 여인이 범인일 거라고 추측은 해요. 왜냐하면 그 죽은 사람이 이 여인의 전 남편이었거든요. 근데 추측을 하고 검찰이 계속 그 어떤 그 살인 시체를 통해 여러 가지 정황상의 것들을 제시를 하는데
네.
여인은 그 살인 어떤 그 경찰의 포위망을 너무 잘 빠져나가요. 근데 여인도 의문스러운 거예요. 여인은 자기가 죽이긴 죽였지만 그 경찰의 질문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나도 안 했거든요. 다 있는 대로만 얘기를 했거든요. 있는 대로만 얘기를 했다면 자기는 살인범이 돼야 되는데
네.
있는 대로 얘기하는데 살인범으로부터 계속 포위망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인도 이제 의심스러워하죠.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수학자가 어떻게 이제 했냐면 이 수학자는 이 죽었던 아 이거 이제 스포일러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수학자가 개입을 해서 네. 이 사건을 이제 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뭔가 상황을 틀어버리니까 전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경찰은 잡지 못하고 근데 이렇게만 흘러가면 재미가 없을 텐데 그거를 상황에 누가 등장하면 또 천재 물리학자가 등장하죠. 즉 주인공 수학자와 이제 대학교도 서로 친구였던 천재와 천재가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이 천재의 이 물리학자가 자꾸 이상해 보는 거 이상하다. 저 여인이 범인일 수밖에 없는데 왜 범인이 안 될까?
네.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연히 아, 이 사건에 그 천재 수학자였던 친구가 개입됐다는 걸 알면서 아, 이게 굉장히 어려운 방정식이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 사건을 이제 풀어나가려고 해요.
네.
지금 뭐냐면 사실은 이 수학자는 원래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사건으로 계속 풀려나간다면 이 여인이 살인범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입함으로써 새롭게 이 사건을 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없던 일을 있었던 것처럼 이제 하나의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경찰은 그걸 모르니까 기존의 세계 안에서는 계속 답을 찾아가면 탑을 수가 없고. 근데 이 물리학자는 뭔가가 있는데 이러면서 이제 돌아가는 상황을 다시 면밀히 보는 거죠. 그래서 과학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상상력이 작동하긴 하지만 과학은 기본적으로 대상이 있잖아요. 그 대상에 대한 탐구. 모델이 있는 거, 그 모델에 대한 탐구를 하는 거지만 수학이라는 거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하지만 대상이 없기 때문에 어렵고 쓸모없을 수 있지만 그거를 이 용의자 X현실에 나오는 그 주인공은 그 수학적인 사고를 구체적인 사물에 적용을 시킨 거죠.
네.
아, 이렇게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이렇게 트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수학적 사고가 하나의 허상으로 매몰 수 있지만 그걸 구체적인 세계로 접목을 시킨 거고요. 그래서 이 과학과 수학이라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를 명확하게 잘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수학이라는 것이 얼마든지 이론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 접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람 제가 예를 두고 싶은 거는 현존하는 제가 직접 작품도 봤어요. 베르나르 부네라는 화가인데 그 수학은 사실 굉장히 이론적이고 추상적이고 아까 말한 허수 같은 세계에 쓸모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화가의 그림은 뭐냐면요. 참 보여드리면 정말 좋은데 우리가 수학책 이거 우리가 이제 팝아트하고 거의 비슷한 경향이에요. 수학책에 나와 있는 수식 기호들을 그냥 화폭에 옮겨서 그거를 그림으로 해놨어요. 뭐 이렇게 정사각형에다가 빗변 그려놓고 루트 2. 이게 그림이에요.
네.
그리고 막 수식 나와 있는 행렬 같은 거 나와 있는 그거를 해가지고 이 그림이고. 그래서 그와 같이 이 사람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수학의 기호나 그런 것들은 전통적으로 이 예술의 영역에서 배제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왜 굳이 그릴 필요가 있느냐. 예술이라는 것도 결국 수많은 다른 소재들, 다른 영역들을 예술에 어떻게 품어 안았느냐. 그에 의해서 달라지는 건데. 그래서 이 분에는 자기가 그 수학의 기호와 수식을 그림으로 그대로 이제 옮겨온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용의자 X현신도 그렇고 분해의 경우도 보면 결국 수학이라는 것이 쓸모없는 것 같지만 중간에 어떻게, 그러니까 특정 용도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 개입 하고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사람 어떤 곳에든 배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쓸모가 없기 때문에 반대로 무한히 쓸모가 있을 수 있다. 단 바로 뭔가를 요구한다면 어려울 수는 있다. 따라서 수학은 이 좀 더 적극적인 의지, 나름대로 창조성 그리고 다각적인 노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수학이라는 것은 그만큼 확장될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수학적인 배치를 많이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학생들한테도 많은 문제를 풀게 하는 것도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충분한 시간과 충분한 사색 그리고 아까 충분히 자기가 놀아볼 수 있는 거 꼭 하나의 방식으로만 문제 풀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는 거 그리고 계산을 못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럼 계산 못한다고 해서 굳이 뭐 거기에만 계속 매달려 할 필요 없는 거고 그래서 그와 같이 수학적인 것들을 받고 저는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수학이 어렵고 수학이 재미없는 거는 수학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수학을 이렇게 만든 사회적인 배치가 저는 더 큰 문제라고 봐요. 사회적인 어떤 이런 입시도 그렇고 수학을 그렇게 하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구조가 저는 더 큰 문제이지 그거를 배제한 상태에서 학생들한테 좀 더 잘하고 재미있게 해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기성세대로서 좀 부끄러운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학에 대한 걸 좀 더 바꿔서 하면 우리가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길들은 있다. 그런 길들을 각자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사회적으로 좀 찾아 나가자 그렇게 말하고 싶네요.
그 수학은 어렵고 쓸모 없다. 쓸모가 없기 때문에 어디에든 무한히 열려 있어서 더 쓸모가 있는 거다라는 얘기는 자신감이 부족한 친구들에게 아이들에게 얘기해줘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너 지금은 되게 쓸모 없지만 네가 지금 쓸모가 없기 때문에 넌 어디에도 쓸 수 그렇죠. 있어 이렇게 자신감을 불어넣을 수 있는 멘트인 것 같아서 최고의 명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용의자 X의 헌신이라는 영화와 화가 또 베르나르 분의 예, 미술을 통해서 이 수학에 대한 태도와 관점을 좀 달리하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베르나르 분의 작품은요, 저희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으니까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장르를 통해서 수학을 본다는 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흔히 있는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오늘의 이런 이야기들 최 사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 네. 저는 어떤 게 인상적이었냐면은 강연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선생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학에 대해서 좀 재배치가 네. 필요하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책의 의도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 기존 수학의 공간을 촘촘히 보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수학을 배치하고 놀아보려는 것이다라고 책을 집필하신 의도가 그랬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서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근데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수학에 흥미를 가져보자 라고 얘기하는 것도
네.
어떻게 보면 매우 슬픈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흥미를 가질 수 없는 구조적인 측면으로서 그렇게 배열해 놓은 다음에 어떻게 흥미를 가지라고 얘기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흥미를 가지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많은 분들은 이렇게 들으실걸요. 아, 우리 아이들 수학에 흥미를 붙여가지고 수학 점수를 올려야 되겠다라고 아마 생각하실 것 같아가지고 근데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일이라서 또 슬프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김영관 선생님과 수학 이야기 함께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와 관련된 퀴즈 내드리고 갈게요.
네, 이 숫자는 고대로부터 신성하고 성스러운 행운의 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천지창조, 무지개, 백설공주 이야기와 관련이 있는 이 숫자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은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 1045나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출판사 생각의 길에서 나온 돈키호테는 수학 때문에 미쳤다 선물로 드립니다. 그럼 쿨의 노래 듣고 저희 다시 올게요. 백설공주를 사랑한 일곱 번째 난장이. 네, 오늘은요. 김용관 선생님과 함께 고전 속의 수학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수학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바꾸면 수학으로 가는 길 또한 힘들지만은 않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보았습니다. 사실 이 책 안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오늘 다루지 못한 이야기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좀 굉장히 아쉬운데요. 오늘 퀴즈 정답과 관련된 백설공주의 난장이는 왜 7명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어요. 이 숫자 7에 대한 이야기 안 나눠볼 수 없는데요. 이 7이 상당히 독특한 숫자더라고요.
네. 저도 백설공주를 이제 나중에 좀 생각이 나면 왜 7이라는 것과 배치가 됐을까. 네. 이게 특히 이제 새롭게 창작됐다기보다는 구전된 민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 7이라는 숫자가 어떤 관련이 있을까를 더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백설공주 얘기는 7이 계속 반복이 돼요. 뭐 이제 난쟁이가 7명이니까 당연히 뭐 침대도 7개고 스푼도 7개고. 근데 거기에 또 이제 백설공주를 죽이러 가는 왕비가 7번 가고 7개의 산을 넘고 7이라는 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우리가 주위에서 보더라도 7이 굉장히 많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죠. 일주일이 7이라거나 럭키 세븐이라거나 7이 굉장히 두루두루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제가 궁금해서 이것저것 막 찾아봤는데 7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 제가 찾아본 바로는 아마 메소포타미아로부터 기원된 걸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천지창조 7이라는 것도 성서 자체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영향을 받아서 기록이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데는 뭐 행성에 그 당시에 발견됐던 행성의 이제 개수가 7개였다.
네.
네, 그런 것들도 있고 뭐 북두칠성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기원과 시작 이유를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7이라는 것이 좀 더 신비하고 행운과 같은 그런 맥락으로 비춰졌고, 그것들이 계속 전성되어 오면서 이제 문학 작품이라든가 구석구석에 사용이 되게 됐는데, 백설공주 같은 경우가 쫓겨나가지고 이 난쟁이를 만남으로써 잠시 휴식도 취하면서 거기서 다시금 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리고 7이라는 숫자가 아까도 이제 선생님께 7이 이렇게 그 어떤 수로도 나눠지지 않는 이 7, 그러니까 2분의 1부터 9분의 1, 그러니까 이 3분의 1, 4분의 1 쭉 나눠보면 7분의 1 같은 경우가 이렇게 이제 무한히 쭉 나오는데, 그래서 7이라는 수가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특히 피타고라스 학파에 있어서 7을 다양한 의미로 또 좀 더 수학적으로 분석해서 한 것도 있고, 그래서 7이 그와 같이 백설공주의 이렇게 좀 처녀라고 그렇지만 아름답고 순결한 이미지.
네.
그러니까 그 10안의 수 가운데서 배수와 연결되지 않은 유일한 수죠. 모든 수들은 뭐 2, 4, 6, 8, 10, 그다음에 3, 6, 9, 4, 8. 근데 7 같은 경우에는 친구가 없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도 보면 굉장히 독보적이고 독특하고 신비롭고 그런 많은 이미지들이 백설공주의 이미지와 관제 연결이 너무 잘 됐고, 또 그런 연결 속에서 민담이 전승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 그 민담을 함께 사랑했던 분들도 7이라는 그 배치가 뭐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제 확정이 돼서 지금까지 물려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사실 저도 맨날 좋아하는 숫자는 행운의 7 이런 얘기도 하고.
아, 원래 7 좋아하세요?
아니 그냥 이제 좋은 의미를 줄 것 같잖아요. 왜 4보다는 7을 좋아하는 이런 거.
4가 어디서? 4 좋지 왜?
왜?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죠. 네.
그림 그릴 때도 왜 어렸을 때 보면 꼭 이렇게 별을 네. 하나씩 이렇게 하늘에 그리잖아요.
아, 네네. 그.
그런 걸 그릴 때나 뭐 뭐든 뭐 미술이든 뭐 숫자에 대한 상징을 생각할 네. 때 사실 수학과 연관됐다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근데 그냥 계산만 하는 수학인 줄 알았더니 진짜 일상생활에서든 혹은 문학 작품에서든 이 수학이 빠지는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아, 수학이라는 학문이 꼭 필요한 학문이구나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오늘이요 김용관 선생님과 함께 이 문학작품 속의 수학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수학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태도에까지도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 수학은 뭐 어려운 게 아니야. 그리고 쓸모없지만은 않아.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어도 또 이걸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중에는 아 그래도 수학은 어려워. 아 그래도 난 수학은 힘들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께 한마디 뭐 해주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선생님?
참 어려운 질문이란 거 아시죠?
왜냐하면 항상 이렇게 마지막 네. 이야기는 좀 더 어렵고 무겁게
이건 참 어떻게 답하기가 쉽지 않은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니까. 절 보고 수학을 쉽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이 무서운 분들의 경우에는 그 물에 대한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잖아요. 그걸 떨칠 수 있는 방법은 물에서 한번 탁 재밌게 놀아봤을 때 이제
네.
결국 그 경험을 했을 때 물이 그러니까 물 밖에서만 계속 놀아가지고는 물에 대한 두려움을 떨칠 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수학도 마찬가지로 수학을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수학이 그래도 재미있을 수 있구나. 즉 그와 같은 재미있는 수학적 경험들을 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경험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부모님을 만나고
선생님의 책을 참고하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거는 수학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 이 머리 안에 사고체계 안에 수학적인 세계들을 이렇게 담아가고 알아나가는 거기 때문에 언어를 배워나가듯이 꾸준히 해나가면서 하나하나 음미해 나가고 어떤 의미에서는 버티는 기간도 필요할 테고
네.
어떤 시점에서는 과감하게 한번 뭔가 내지를 보는 것도 필요할 테고 그래서 수학이 어렵고 여러 가지로 힘든 환경이긴 한데요. 그런 환경 하에서도 마음에 이렇게 일어나는 생각들 그런 질문들 힘들다 어렵다 뭐 못하겠다 그런 것들을 솔직하게 토로하고 또 그런 것들을 빌미 삼아서 나름대로 풀어가고자 하는 노력들 그리고 행운의 7일이 함께해서 좋은 주위의 수학적 경험, 재미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또 네. 그런 책들이나 그런 부분들을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좀 해소됐으면 하는 간절한 전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오늘이요, 괴짜 수학자 김용관 선생님과 수학을 두려워하는 분들께 수학을 극복하는 방법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선생님과 마지막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마지막 이야기를 해야 하는 분이 또 계세요. 우리 최 사장님 그동안 저랑 함께 토요일 문화 콘서트를 이끌어 오셨었는데요. 아쉽게도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에요. 청취자 여러분께 무거운 인사말 한마디 하세요.
뭐 또 불러주시면 또 올 텐데. 그래서 그 짧은 기간 동안이나마 네. 이렇게 이인혜 씨와 그리고 다양한 작가분들을 만나면서 개인적으로도 전 너무 좋았거든요. 그리고 매주 숙제처럼 한 권씩의 책을 읽으면서 배운 것도 많고
네.
그다음에 몰랐던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돼서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부족한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재밌어 해주시고 들어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이제 이인혜 씨 얼마나 잘하나 계속해서 청취하면서
네.
지켜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원할 때마다 항상 와주실 거죠?
아, 그럼요. 불러주시면 항상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 사장님 마지막으로 퀴즈 정답 활기차게 말씀해 주세요.
네, 정답은 7이었습니다.
네, 1부, 2부 퀴즈의 당첨자는요. 홈페이지 선물방 게시판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최 사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좋은 말씀 재밌게 들려주신 김용관 선생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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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 주는요. 박홍순 선생님의 저는 인문학이 처음인데요를 만납니다. 9월 첫 방송이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 토요 인문학 콘서트 팟캐스트로 다시 듣기 할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는요. EBS H 콘서트를 팔로잉하시면 일주일 내내 저희 소식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토요 인문학 콘서트에서는요.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서요. 특집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9월 11일 금요일 오후 4시 서울 중랑구청에서 생각하는 인문학의 이지성 작가, 그리고 초대 가수 이한철, 박강수와 함께 지성과 감성이 어우러진 풍성한 무대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방청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프로그램 홈페이지 home.ebs.co.kr/ 하시고 H 콘서트로 들어오셔서요, 감동 깊게 읽은 고전과 인문학 책에 대한 사연, 그리고 방청 신청 함께 남겨주세요. 마지막 곡으로는요, 김종국의 별, 바람, 햇살, 그리고 사랑 보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토요 인문학 콘서트 이인혜였습니다.